목표를 향하지만 목표가 전부가 아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목표지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 단위에서 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목표는 이 시간의 개념과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 시간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뭐 세계적인 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실수의 시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몇 년, 몇 시간, 뭐 몇 억 광년 이런 것들을 이 실수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호킹 같은 경우는 허수의 시간도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기원이 허수의 시간에서 이 실수의 시간으로 나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그리고 저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을 할 뿐이지요. 202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지폐가 나오는데 그 50파운드짜리 지폐입니다. 우리 이미 지폐가 다 바뀌고 있죠. 그죠?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파운드짜리 바뀌었고 10파운드짜리 바뀌었습니다. 그죠? 20년 되면은 그 이제 50파운드짜리 지폐가 나옵니다. 그래봐야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1년 뭐 약간 1년하고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그 2020년 그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만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어렸을 때 만화였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요. 우주의 그 오토바이 같은 거 막 타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되면 이럴 줄 알고 작가가 만들었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기술의 발전이 사실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죠? 반면에 그런 이 오토바이 같은 우주선에 달려있는 이 뭐 모니터 같은 걸 보면은 오늘날보다도 못한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정말 뭐 터치 스크린도 없는 것 같이 상상력이 막 뒤죽박죽인 겁니다. 어떤 거는 너무 빠르고 어떤 거는 또 너무 느리고 어떤 상상력은 참 지나치게 앞서가기도 하고요. 제 어릴 때 보는 이 작가는 2020년쯤 되면 아마 인류가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 2020년에 그 새로운 그 50파운드짜리 지폐 이 임무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투표 중입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은 그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누구나 원하는 만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보면 조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죠?
예. 과학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되고, 실제 인물이어야 됩니다. 예. 가상 인물이 안 되고요.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집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헐마저시. 알겠습니다. 이 only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연구에서 활동한 과학자여야 됩니다. 국적은 뭐 상관없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과학자, 이 과학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투표 마감이에요. 저는 이미 두 번 했습니다. 예, 두 번 했어요. 내년에 결과는 발표합니다. 물론 뭐 이 우리 지갑 안에 사실 있을 날은 많지 않은 분입니다. 그죠? 50파운드는 예, 1년에 몇 번 못 뵙는 분이에요. 예. 한 20파운드 정도 되면 늘 보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는데 이 50파운드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인사 못 드리는 분이니까 크게 관심이 안 간다 싶지만요. 뭐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투표했나 대충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암호 해독했던 그 수학자죠. 앨런 튜링. 그리고 최근에 죽은 스티븐 호킹. 이 정도가 지금 아주 그 경쟁력 있는 그 노미네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한창 투표 중이니까요. 결과는 어떨지 몰라요.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국의 스티븐 호킹. 예. 했던 말 중에요. 물리학과 수학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했던 말 그리고 그가 썼던 책들 그리고 그의 이론에는 신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호킹의 가설 중에 이 무경계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경계는 경계가 없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시작되는 지점이나 이 끝나는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의 경계가 없다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우주를 어떻게 시작하게 할지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된다. 신이 우주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을 선택할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호킹이 조수 출신이에요. 이 캐나다 앨버타 대학의 교수로 있는 돈 페이지가 영국 네이처지에다가 이 비평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을 생각해보면 편하지요. 직선을 생각하면 사실상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원을 생각해보면 원의 시작점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끝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질문은 창조에 대한 질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비평이었습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우리는 고흐가 어디서 처음 부치를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그렸는지, 여기서부터 첫 부치를 한 가운데서부터 시작했는지. 고흐야 그 돈이 없어가지고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남이 그렸던 캔버스 위에다가 막 덧칠한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 그럴 때 그런 그림이라면은 뭐 과연 시작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있죠.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이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시작 지점을 설령 우리가 이론상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그것과 별개로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정말 멋진 비평이 아닐 수 없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말에는 호킹의 말대로 궁극적인 시작이 어딘지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만큼 그 뭐 빅뱅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허수의 시간이 아니라 실수의 시간에서 시작처럼 보이는 지점을 알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시작이 뭐 몇천 년이 됐든 몇억 년 전이 됐든. 그리고 그 시작점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목표,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역사의 끝과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정확히 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호킹의 말대로 이 실수의 시간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존재하는 하나님께 시작과 끝은 사실상 의미 없는 구분입니다. 그러나 허수의 시간을 살 수 없는 우리는 이 실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만을 알고 대충 어림잡아서 방향만 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런던에서 출발해서 에딘버러로 여행을 갑니다. 처음부터 목적지인 에딘버러가 보입니까? 요즘이야 그 GPS라도 잘 되어 있지요. 옛날 사람들 오죽했겠습니까? 가다가 불안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길인가?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1시간 출발한 지 1시간 됐는데 내 눈에 에딘버러가 보이면요, 그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에딘버러가 아닐 가능성이 100%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맞나 싶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그냥 돌아갈까? 왜 내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면 편안한 집이라도 있지. 이거 이렇게 가다가 객사하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상황은 우리가 방향만 맞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면 그 목적지가 잘못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 시내를 간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런던 시내 보이네 하면은 그 목적지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기 유몰든 시내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거의 다다라설 때에야 희미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오늘의 본문을 뭐 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성경을 갖다가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사실 뭐 제일 인기 많은 책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교회를 조금 다녔다 싶으면 뭐 여러 번 본 장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 목표와 한번 연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출발지가 갈릴리셨어요. 그리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늘 가는 그 길로 통로를 선택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가끔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를 질러 가셨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늘 가던 통로로 지금 가시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냥 한 마을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언급하거든요. 11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최종의 목적지니까. 그런데 그냥 중간에 들린 곳은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마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냥 한 마을이라고 적어버립니다. 이 마을이 목적이었다면 누가가 그 마을의 이름을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들린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지요.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10명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대략 한 50m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율법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잘못 번지면은 이 한 명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말살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위생이나 이런 의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병 걸리지 않은 자들에게 최소한 50m를 두고 서 있는 것이 그 율법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질 못해요. 그 우리 12절 끝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50m 정도만 쭉 떨어져 있어서요. 뭐 여기서 50m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제법 되죠. 그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거의 소리 치는 수준이 돼야 50m 정도면 들립니다. 보통 가장 편한 거리는 한 1m죠. 그죠? 한 1m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대화할 때 너무 가까워도 불편하고 너무 떨어져도 불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서서 부르는 그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니 예수의 호칭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나오죠. 그들이 불렀던 말이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메시아인지 예언자인지 그들은 뭐 잘 모르고 아무튼 뭐 유명한 랍비겠거니 생각했다는 겁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이 사람 탁월하다. 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역시 레위기에 있는 율법 말씀입니다. 병자가 낫게 되면은 자기 기분에 나은 것 같아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잠깐만 증세가 완화되었을 뿐인데 착각했다가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공동체의 그 역병이 다 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율법을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들이 가다가 몸이 이미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예수님 지금 고치고 뭐 나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으니까 확인받아라 이 말 한 거거든요. 너희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한두 장 뒤에 보면요. 한 19장에 보면은 그 늘 거쳐야 되는 지역,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뭐 이 삭개오하고 또 뭐 하룻밤 그 집에서 잤다가 여기 또 사람들 부르니까 또 한번 그 사람들 뭐 또 고쳐줬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 시내를 가면요.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주로 소매치기는 누가 당합니까? 여행 온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 소매치기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웃거리죠, 그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사진 찍지 않아요. 뭐 출근길에 뭐 저기 런던 아이 사진 찍고 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빨리 갑니다. 여행객들은 본인들만 모르지 티가 나는 겁니다. 두리번 거리고요. 사진 찍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두리번 거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학교 가는 게 목적이고 직장인은 출근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요즘 말 맞다나 이 프로 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프로라면 자기가 목적을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웃거리면 됩니까? 주변에서 부른다고 간섭하고 그거 다 들어주고. 19장에 나오는 사케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날 하룻밤 정도 묵을 숙소는 대충 생각해놓고 다니는 법이 아닙니까? 갑자기 그날 밤 숙소를 갔다가 사케오 집으로 정합니다. 이게 사실 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당일 숙소를 당일에 변경한다니. 사실 이 여러분 프로 한 명을요 부르려면 당일 숙박뿐만이 아니라 몇 달 전에 계획을 세우고 동선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시기 동안 목표 없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오늘날의 프로 정신과는 멀어 보입니다. 오늘날 프로들은 너무 자기 곁을 내주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계획 바깥의 일들에 시간 보내는데 정말로 인색합니다.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만 공연할 뿐 내려오면은 팬들을 그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서 차를 타고 떠나기 바쁩니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만 최선을 다할 뿐 경기가 끝나면 팬들을 빨리 지나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쉬기 바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프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나는 나서지 않겠다라는 정신. 이 어느덧 프로 정신이란 말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목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이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 반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요? 교회 피아노가 안 좋으니까 자기 실력이 충분히 묻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저희 학교에 유명한 가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노래를 너무 잘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는지 막 객석에서 이 마이크 없이 이 라이브 한번 해달라고 막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그 학교 강당의 울림이 좋지 않아서 이 자기 목이 다친다고. 그때 저는 이제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야, 저게 프로구나. 프로. 사람들이 이토록 간절히 원해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오늘 프로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갖추셨다면은 나는 거절당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었겠구나.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안 돼. 너는 예배 잘 빠졌으니까 안 돼. 너희 교회는 이 천장이 낮고 울림이 안 좋아서 안 돼. 너희 교회 피아노 이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안 돼. 예수님은 그 프로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마치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정을 느껴서 베토벤이 그 얄궂은 그 바이올린을 뺏어가지고 한번 연주해줬던 것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프로정신을 발휘했다면 오늘 본문은 다르게 기록되었겠지요. 나병 환자들아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돌보러 온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원대한 목적이 있단다. 너희 병 낫게 하는 것 따위는 정말 사소한 목적도 되지 못하니까 다음에 정 아쉬우면 나한테 미리 약속 잡고 와라. 이렇게 했겠죠. 우리 삶에는 때때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목표에 대한 프로의식이 삶의 모습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은 옳지만 목표가 전부가 되어버린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해도 항상 그날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숙소나 차편을 예약해뒀으니까 그렇지요. 자, 하루는 당일치기로 한라산 등산을 다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김포에서 뜨는 비행기로 떠나서 이 백록담을 찍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택시 타고 한라산 입구까지 가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목적이 국내 유명한 산들 정상을 한번 다 찍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제 광주 그 무등산 빼고는 제 한번 다 꼭대기 한번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유명한 산치고 거의 뭐 정말 안 찍어본 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지요. 그 제 당시 사진도 있습니다. 저 때가 그 백록담, 오른쪽이 백록담이에요. 이제 펜스가. 펜스 넘어가면 백록담인데 백록담 옆에서 찍었습니다. 그 혼자 온 사람이 나뿐인가 싶었는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옆에 아저씨들도 다 혼자 왔어요. 혼자 와가지고 그날 처음 혼자 온 아저씨들 셋이서, 저는 아저씨가 아니었으니까 총각하고 이 남자 셋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혼자 왔더라. 한 분은 제주도 분이고 한 분은 어디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외지 분이셨어요. 한 사람은 이제 이혼하고 뭐 가족들 다 떠나고 자기 직장도 이제 집을 치우고 이곳저곳 여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한라산 얕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뭐 초코바나 뭐 간식 뭐 커녕 물도 안 챙겨 들고 갔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상에서 저 처음 만난 저 아저씨들이 막 초코바도 주고 물도 주고 자기들은 그 하여튼 병에 또 다른 그것도 있더라고. 뭐 하여튼 자기만 마시는 그것도 가지고 오고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우 예수님 좋은 사람인 거 믿는다 이러시더라고. 아우 정말 센스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정상에서 저 낯선 두 아저씨의 살아온 인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은 이 소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라도 제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아저씨는 꼭 서울 오면 연락 주겠다 하시던데 우리의 만남은 저 정상에서야 한 1시간 남짓한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상에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노닥거리다가 내려오는데요. 정상에서 이제 막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다리가 풀려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제가 늦은 오후 비행기를 끊어놔니까 빨리 또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달려다시피 내려와가지고 공항 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했던 생각이 이거 한라산 이거 별거 아니다. 이 백록담도 별로 조그맣고 뭐 마음먹으니까 하루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뭐 저녁 늦게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뭐 그 정상 등산하는 거 별거 아니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돌되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요 그 제주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목표가 그냥 그렇게 둘러보는 즐거움에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한라산 꼭대기 뭐 애가 돌이 안 지났는데 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한라산 그 입구까지만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산이 아름다운지요. 그 전에 나 혼자 왔을 때는 백록담 하나, 들에 들꽃도 하나 기억 안 나고 나무도 하나 기억 안 나던데 왜냐니까 목표만 보고 그냥 디립다 그 정상 올라갈 거라고 막 달려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서 또 빨리 내려와가지고 서울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목표. 근데 다시 가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왜 그때는 이 풍경들을 못 봤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이 풍경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우리 삶의 목표가 전부가 되면요 실상 우리는 목표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가면서 오늘 안으로 반드시 런던에 가야 돼라고 하면요. 런던에 가는 동안에 그 온갖 우여곡절, 그 우여곡절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아름다운 시간들, 풍경들 죄다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좋았던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좋았던 적도 많겠지만요. 사실 그 순간순간 자체가 행복하고 좋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을 풍성케 해줍니다. 제 설교에서 언급했던 적도 있지만요. 제가 난생 처음 그 뷔페 갔던 날, 너무 아직도 생생하다니까요. 와, 그토록 행복한 날이 다시 인생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날 막 처음 뷔페라는 식당을 갔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았던지 동생과 막 이불 속에서 막 뒹굴던 그 날들 얼마나 행복했던지 밤새 막 뒹굴거리면서 막 게임하고 놀다가 엄마 새벽 기도 가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자는 척 했다가 다시 일어나야지. 아파서 끙끙 앓는데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그 마음에 누리던 그 평안한 마음, 삶의 한순간도 의미가 없던 때가 없고요, 가치 없는 때가 없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목표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목표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고 살아갑니까? 이번 주 목요일 그 한국은 또 나름 큰 행사인가 보죠, 그죠? 한국 그 대입 수능 시험. 이맘때 되면 늘 그런 뉴스 뜨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 많이 받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막 그 엿 파는 광고들부터 해가지고요, 막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 이제 뭐 불과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죠? 아이들 인터뷰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목표가 대학 가는 거. 여자친구 왜 안 사귀냐? 대학 가서 사귈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동아리 활동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하니까요, 대학 가서 할 거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 안 중요하다고, 대학이 중요하지. 대학 때문에 실상은 대학 시절보다 더 긴 중고등학교 한 6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냥 희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사실 그 시간이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간다고요 중간에 자기를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들 다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내 인간관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예컨대 고시 합격. 고시 합격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승진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목적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과정은 죄다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최후의 희생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대학 가면 행복해진다. 취직하면 행복해진다.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아이 잘 키워놓으면 행복해진다. 집 사면 행복해진다. 아, 집 살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다 참아야 된다. 이런 목적들이 소중하지만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결국 죄의 희생양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고자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늦어요. 죽어야 되는데 무슨.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요, 미래를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려 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행복을 갈망하고,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시간도 많고 꿈도 많고요. 행복할 수 있는 이 시기를 그냥 희생시키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기계 부속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계 부속은 그냥 넣고 목적을 달성하고 그 사람 죽어버리면, 새로운 인생 끼어 넣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키팅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을 즐겨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말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새해 때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자기들의 목적을 상정합니다. 건물 짓자, 올해는 건물 지읍시다. 그 목적을 뭐라 할 수 없지요.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빌려 쓰면 불편한 점도 많고요. 그런데 어디 건물을 사는 게 쉽습니까? 한두 푼입니까? 건물 짓는 게. 그러다 보니 다른 것 죄다 희생시킵니다. 우리 선교는 건물 짓고 합시다. 우리 사회 구제는 건물 짓고 합시다. 우리 봉사활동은 좀 건물 지은 다음에 합시다. 목적 때문에 과정은 죄다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결국 그 목적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최후에 희생시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의 송두리째 희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적에 자기 인생이 삼켜져버리는 인생,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목적을 향해 갔지만요, 늘 오늘을 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시선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인데도 50m 멀리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50m에서 부르면 그거 뭐 못 들은 양 지나쳐도 될 건데 관심을 가지셨어요. 인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려고 중간에 경유지에 내렸을 뿐인데 그 경유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경유지 같은 그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 관심을 줄 리가 없지요. 삭개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경유지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내가 최후의 사역을 하러 가는 도중 경유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삭제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향한 본문이 삭제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영향 없습니다. 우리 구원사역, 메시아의 위대한 사역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죄다 경유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 목적지로 누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그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시작과 끝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내가 언제 사랑했고 내가 언제 이런 실력이 되었고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우리는 시작과 끝을 짚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만 아실 따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와 그 최종 가야 할 깃발. 우리는 죄다 경유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만 종착지에 죄다 뺏겨서 경유지의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관 청소하는 사람은 없지요. 영 경유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관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경유지에서 저 멀리 소리쳐 부르짖는 이들 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축구 시합이 끝나면요. 집에 뭐 빈대떡이라도 붙인 마냥 팬들을 재빨리 막 팬들이 마치 피해야 될 대상이냥 우르르 지나쳐 가버리는 선수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유학 시절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교회다. 여행 중에 잠시 들려의 교회다. 내 주재하는 기간 동안 잠깐 섬기는 교회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섬기는 교회다. 그 잠시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시가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유지 희생시키지 마세요. 그 삶은 결국 허무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세우던 목표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목표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행복의 순간들을 죄다 무시해버리고 싶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에 멀리 들려오는 이 음성도 무시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음성들을 무시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만 맞으면요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렇습니다. 눈은 바로 코앞에 닥쳐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면서 우리 주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내 목적을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내일 만난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한 목적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여러 가지 목적들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그 목적들에 죄다 희생시키는 나의 오늘의 시간이 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 자기 인생을 침입해오는 낯선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때문에 내 자신, 내 욕심의 목적, 그리고 주님 주신 목적, 그 모든 목적들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키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동료들을 희생시키고 친구들을 희생시키고 이웃들을 희생시키며 내가 가진 재능을 희생시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희생시키며 모든 것을 희생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파멸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되 목표를 잊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틈타는 낯선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